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또 한 해를 맞이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저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한 해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어떤 몫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주 안에서 보람 있게 또 가치 있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우리가 갖는 그런 결심들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중에는 적지 않게 있을 줄 압니다. 사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해봤지만 각오와 결심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뭐 거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해보지만 한 번도 그것을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지난날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도 살아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100번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새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 비로소 새해는 새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좀 해봐야 되죠. 지난날 그토록 많이 시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이를테면 뭐 실패를 경험했다거나 좌절을 겪는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의 실패의 원인 또는 넘어짐의 이유들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몰랐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모르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대답을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그냥 해본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친도 버려두고 그를 쫓았다 그러죠. 가족들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좀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할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몰랐던 것 하나가 있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 하죠. 여기에 다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조금 막막해집니다. 능력이 없는데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그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대책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식의 대책을 마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방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를테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죠.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배운 바대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제자들보다도 더 사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 복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뭐 변함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을 겁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면, 저만 하면 얼마든지 웃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풀 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것은 다 축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관, 행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지난해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작년 말이죠. 작년 한 해 이제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이제 한 번씩 좀 경과도 좀 확인하느라 전화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형편이 되면 또 심방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죠. 특별히 이제 암과 투병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 그 과정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위로를 전하려고 간 사람이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병 중인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를 확인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축복관, 이들의 행복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형편 속에서도 저들이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그 잘 사업하시던 분이 최근에 정치적으로 미묘한 일에 연관돼서 잠시 한국을 떠나 계신 성도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잘 해결되고 다시 얼굴을 뵐 수 있기를 바랬는데 또 한 해를 넘기게 돼서 안부도 묻고 또 소식도 전하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려고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어제 그분으로부터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의 고백에서도 여전히 감사는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을 떠나 있는 먼 타지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노라고 눈물겨운 감동을, 그 감격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복 저런 복, 복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내용은 이것과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홀로 외롭게 가는 그런 그 방황길이죠. 그러나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내용이지만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런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니 야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딴 길로 가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복된 사명, 또 복된 약속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은 동일했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함께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이루어 갔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참 극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정말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저기서는 저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한 몸으로 교제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신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자랑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래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럴 때 이제 보니까 바다에 떠있던 빙하들이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 다 다른 빙하 조각들은 떠밀려 가는데 그 바람과 거슬러 가는 그런 빙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얼음 덩어리가 작은 빙하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갔지만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하들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조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저 작은 일부분이지만 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은 위에서 불어대는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다 밑에 그 깊은 바닷속의 조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려 다닙니다. 작은 개울물에도 그저 떠밀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세찬 폭포도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그 복된 내용을 모르고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바람이 동에서 불면 서쪽으로, 또 북에서 불면 남쪽으로 떠밉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거기에 다 몰리고 저것이 좋다 하면 그리로 다 쏠립니다. 남이 뛰면 덩달아 뛰고 남이 나몰라라 누우면 같이 눕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신자의 삶은 깊은 것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갑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에도 우리의 앞길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멀고 우리 앞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회 앞에서 두려워서 주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다시 공회 앞에 섭니다. 그 공회가 주는 그 위압감은 동일했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담대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 전에 없었던 성령의 능력이 그때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살아있는 능력과 그 간섭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금 산 탓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쫓지 못하기 때문이요, 순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8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08년의 끝점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어려운 시기시기들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만이 드러내는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 감사와 이 감격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구나,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주의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셨기에 이 한 해를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다시금 새롭게 붙잡고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해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다짐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